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난 5일 발생한 우크라이나 드니프로강의 수력발전댐 파괴를 놓고 책임 공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늘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러시아 점령군이 우크라이나 땅에서 가장 큰 생태학살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적어도 수만 명의 주민들이 홍수 위험 지역에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어제 남부 헤르손주 노바 카우오카시에 있는 카우오카 댐이 러시아군에 의해 파괴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헤르손 지역 주지사는 홍수 위험에 노출된 주민 1만 6천 명을 대피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댐 파괴가 우크라이나 측의 고의적인 사보타주 행위라며 러시아에 합병된 크림반도가 댐에서 공급받는 담수를 차단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목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어제 기자들에게 현 시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은 어제 러시아군이 사흘간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저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사흘간 여러 전선에서 오랫동안 공헌했던 공세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히고 러시아군이 3,700명의 우크라이나 군 병사를 죽이거나 다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격 시도는 좌절됐고 적군은 저지됐다며 적군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우크라이나군이 사흘간 3,7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탱크 52대와 장갑차 207대의 손실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 사상자 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분명치 않은 가운데 쇼이구 장관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언론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수주 안에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이번 사안에 정통한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블링컨 장관이 수주 안에 중국을 방문하기 위한 조율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이 이뤄질 경우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가까운 장래에 양국 간 고위급 방문에 대해 언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당초 지난 2월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상공을 비행하던 중국 정찰풍선 사태로 취소됐고 이후 미중 관계는 더욱 경색됐습니다. 미국과 일본, 필리핀 해안경비대가 남중국해에서 처음으로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일본 NHK 방송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일주일 일정으로 지난 1일 시작된 이번 합동훈련은 필리핀 북부 루손섬 앞바다에서 진행 중이며 6척의 순찰선이 동원됐습니다. 훈련에는 수상한 선박 발견 시 대응책과 해적에 납포된 선박 구조 방법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훈련에 앞서 필리핀은 지난 4월 중국 해안경비대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자국 순찰선의 진로를 방해하고 위험하게 접근했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90%를 자국 영해로 주장하면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시설을 세우는 등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정부가 자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 9명에 대한 추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핀란드 대통령실은 어제 성명을 통해 해당 외교관들이 첩보 활동에 개입했다며 이같이 밝히고 그들의 행동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한 핀란드 정부의 이번 결정은 핀란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외교안보 장관회의에서 이뤄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모하마드 빈살만 왕세자와 회동했다고 미 국무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블링컨 장관이 빈살만 왕세자와의 회동에서 국제 이슬람 테러 조직인 IS 격퇴를 위한 장관급 회담을 주최한 사우디의 지도력에 사의를 표하고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7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다시 선출됐습니다.
Republic of Korea 180.
한편 미 국무부는 한국의 안보리 재진입을 환영했습니다. 태극권 고위 관리가 미국 확장 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주요 도전으로 북한의 위협을 지목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온 유대교 랍비가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위원회의 새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차츰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8도에서 19도, 최고는 14도에서 2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는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다시 선출돼 내년부터 안보리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과 인권 등 국제적인 주요 현안을 다룰 준비가 됐다며 안보리 국가들의 연대를 강조했고 미국은 안보리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이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한국은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비상임 이사국 선출 투표에서 전체 192개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인 180표를 얻었습니다.
Republic of Korea 180.
정식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입니다. 과거 1996년에서 97년, 2013년에서 14년에 이어 11년 만에 다시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복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과 함께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남아메리카의 가이아나 등 5개국이 차기 이사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안보리는 제재 부과나 무력 사용 승인과 같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유엔기구로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됐습니다. 황중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선거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대테러, 핵과 인권 등 오래 지속되어온 북한 문제를 비롯해 가장 중요한 지역과 주제별 안보리 현안을 다룰 준비가 돼 있다면서 다른 안보리 이사국을 비롯한 모든 유엔 회원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ready to deal with other significant regional and thematic security council issues, including counter-terrorism and the long-standing DPRK issues.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제동으로 안보리 차원의 대북 조치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 대한 질문에서는 안보리가 단합된 목소리로 행동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는 지정학적인 문제만이 아닌 국제법과 핵 비확산 체제의 문제라며 북한의 거듭된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은 유엔 안팎에서 긴밀한 동맹이자 파트너라면서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VOA에 보낸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는 한국이 유엔에서 북한과 인권을 포함한 여러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온 것에 대해 깊이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에서 한국의 이사국 임기 동안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한국 등 5개국의 이사국 선출을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엔 헌장을 지키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는 데 긴밀히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측도 이사국 선출 국가들에게 축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는 이날 VOA에 보낸 논평에서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 않으면서 중국은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수호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유지 실천하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새로 선출된 이사국들과 연대해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이사국 진출로 내년에는 미국과 일본, 한국 모두 안보리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재진입에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보리가 북한의 책임을 묻는 데 여전히 중요한 무대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6일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 미사국 진출에 대한 논평 요청에 미국은 한국의 선출을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We congratulate South Korea on its election and I have no doubt that the Republic of Korea will be a credible voice.
파텔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에 기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의심치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유엔 총회는 이날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을 비롯해 알제리와 시에라리온, 가이아나, 슬로베니아 등 5개 나라를 안보리 비상임 미사국으로 선출했습니다. 새로 선출된 비상임 미사국은 오는 2024년 1월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한국이 안보리 비상임 미사국을 맡는 것은 1996년에서 1997년, 2013년에서 2014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에 안보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유엔 안보리는 우리가 북한에 계속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장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The UN Security Council continues to be an important forum for us to continue to hold the DPRK accountable and there are voices
이어 안보리는 우리가 북한에 영향력이 있다고 믿는 나라가 있다며 그들이 북한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악의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더욱 억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중국과 러시아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과거 발언 등을 토대로 볼 때 대북 제재 이행 등 북한 문제에 대한 이들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파텔 부대변인은 이날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카디지에 진입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한국 영공 침범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 정부 당국자가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근 한반도 인근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 훈련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한 추가 질문에는 우리가 파트너인 한국, 일본과의 긴밀한 파트너십과 동맹에 계속 투자하고 보조를 맞추는 이유 중 하나는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서라며 이는 규칙에 기반한 질서가 지배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Part of the reasons why we continue to invest and align in our
그러면서 영공 침공에 대해서는 해당 나라에 문의하도록 하겠지만 우리는 불안정하거나 무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어떤 군사적 행동에 대해 물론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각 6일 오전 11시 52분부터 오후 1시 49분까지 중국 군용기 4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남해와 동해의 방공식별구역에 순차적으로 진입한 후 이탈했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미 국무부 군축 담당 차관이 북한의 최근 위성발사와 관련해 제재 위반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변함이 없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차관은 6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이날 신미국 안보센터가 주최한 대담에서 안보리가 마비된 상황에서 북한이 최근 위성 발사를 한 데 대해 어떻게 책임을 묻겠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러시아와 중국이 다른 상임 이사국들, 비상임 이사국들과 협력하지 않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모색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We still are committed to working and improving and strengthening the sanctions that we have, working with like-minded countries.
젠킨스 차관은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기존 제재를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같은 마음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해 각국이 제재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데에도 역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는 외교와 제재, 각국과의 협력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이고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이런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변함없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변함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The second is that we have not given up on denuclearization. We still want North Korea to denuclearize. That has not changed.
젠킨스 차관은 지난해 10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대담에서 북한과 군축을 논의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을 뜻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우리는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았고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며 이것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처음부터 북한에 대해 외교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하지만 북한은 외교적으로 관여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개적인 제안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자신이 북한과 군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전통적인 국가 간 군축 조약을 의미한 것이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군축은 전통적인 군축 조약의 개념을 넘어선다고 말했습니다. 군축은 국가 간 조약뿐 아니라 위험 감소와 위기 관리, 규범 설정을 포함한 폭넓은 개념이라고 젠킨스 차관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젠킨스 차관은 지난해 10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대담에서 미국의 대북관계에서 군축 논의를 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두 나라가 마주앉아 대화할 의지가 있다면 군축은 언제든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단지 군축뿐 아니라 위협 감소, 전통적인 군축 조약으로 이어지는 모든 것, 군축의 모든 다른 요소들에 대해 그들과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국무부 대변인 등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을 일축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사이버 공격으로 수십억 달러를 탈취해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쓰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한 정보를 동맹들과 공유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계속해서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5일 VOA에 북한이 지난해 사이버 공간에서 6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를 훔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사이버 위협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UN 전문가 패널과 다수의 업계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며 2017년부터 2022년 사이에는 10억 달러에서 23억 달러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훔친 자금으로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가 해외정보감시법 702조를 통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동맹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정보감시법 702조는 테러, 간첩, 국제 사이버 범죄 등에 대응해 미국 정부가 영장 없이도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전자통신 서비스로 표적 감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인이 외국인 감시 대상과 접촉이 있었다면 미국인에 관한 자료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브렛 홈그렌 국무부 정보조사 담당 차관보가 지난달 30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연설에서 언급했듯이 702조가 부여한 권한으로 수집한 자료로 국무부와 다른 기관들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협력국과 동맹국들에게 알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미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민간 부문, 대중에 북한 정보기술 인력의 불법 취업과 핵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 노력에 대해 경고하는 데 있어 해외정보감시법 702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또 국무부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관련 정보를 동맹은 물론 민간 전문가들과 공유하기 위한 노력도 소개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5월 24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북한 IT 인력 활동 관련 미한 공동 심포지엄에 대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는 북한의 역량을 억제하고 북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 IT 노동자들은 특정 IT 기술에 대한 수요를 이용해 북미와 유럽, 동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고객들로부터 프리랜서 계약을 따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IT 노동자들은 이 같은 취업을 통해 얻은 접근 권한을 악의적인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는 데 사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업계 리더와 전문가들은 북한 IT 노동자들의 활동이 가하는 위협에 대한 통찰력과 IT 인력 플랫폼에 부정하게 접근하는 북한 근로자의 실제 사례, 그리고 북한의 지속적인 제재 회피 전략으로부터 사업체와 국가 안보 이익을 보호하는 지침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국 진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스라엘도 북한이 세계보건기구를 주도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 가운데 캐나다와 스위스는 다자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이 최근 세계보건기구 WHO 집행이사국에 선출된 것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6일 북한의 WHO 집행이사국 선출과 관련한 미국 안팎의 우려에 대한 비회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 기구들에 의해 정기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끔찍한 인권 침해와 학대 기록을 가진 북한은 지도적 역할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5월 30일 종료된 제76차 세계보건총회에서 WHO의 새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총 34개국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 이사국들의 임기는 3년으로 WHO의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승인하며 활동을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북한이 집행이사국에 선출되자 유엔 감시기구인 유엔워치 등 국제인권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 같은 국가들의 집행이사국 진출을 차단할 방안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각 지역은 해당 지역이 합의한 관행에 따라 WHO 집행이사회에서 활동할 국가들을 지명하고 일반적으로 공석을 채우는 데 필요한 수혜 국가를 지명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WHO 절차 규칙에 따라 지명된 나라들은 먼저 세계보건총회 일반위원회에 제시되고 일반위원회는 승인을 위해 본회의의 명단을 전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면서 경합이 없는 명단은 전통적으로 합의에 의해 승인된다면서 세계보건총회가 개별적의 선택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 제네바 이스라엘 대표부는 5일 BOE의 관련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북한의 WHO 집행이사국 진출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대표부는 심하게 손상된 의료 시스템, 세계보건기구와의 협력 부족, 주민들에게 가해지는 끔찍한 인권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은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의 일원이 될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그러한 선택을 지지하지 않으며 결과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는 글로벌 보건도전에 맞서기 위해 강력하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지도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자국민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북한과 시리아 정권의 대표를 집행이사회에 두면 WHO는 매우 나쁜 이미지를 갖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도 성명을 통해 북한이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된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와 보건복지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유엔의 권위를 무시해온 북한이 과연 유엔이 지향하는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세계 보건 증진을 위한 기여를 해야 하는 WHO 집행이사국으로서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의문시되는 바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WHO의 34개 집행이사국 일원인 캐나다와 스위스는 직접적 논평 없이 다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은 5일 BOA에 집행이사국 후보들은 지역에서 먼저 추천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캐나다는 생각이 같은 국가들과 협력해 모든 후보국의 임명을 확정하고 세계 보건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랜 관행을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팬데믹이 보여주었듯이 글로벌 보건 위험과 도전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지속 가능한 해결을 위해선 북한을 포함한 모든 국가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외무부 대변인도 뷰에 WHO 집행이사국 선출은 지역그룹이 선정한 후보를 기준으로 이뤄진다며 스위스는 포용성과 지리적 다양성의 원칙에 따라 WHO 조직이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확립된 절차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반적으로 스위스는 다자간 업무에 모든 행위자를 포함하는 게 대화를 촉진하고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BOE는 WHO 집행이사회 신임 의장국인 카타르와 다른 주요 집행이사국들에도 같은 질문을 했지만 6일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BOE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북한의 세계보건기구 WHO 집행이사국 선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무부는 WHO에 대한 자금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6일 북한이 세계보건기구 WHO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된 것은 WHO에 대한 공산주의자의 영향력과 정책 및 좋은 거버넌스의 기준 유지에 대한 WHO의 실패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맥콜 위원장은 이날 북한의 WHO 집행이사국 선출과 관련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며 살인적인 북한 정권보단 타이완과 한국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은 국제보건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WH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는 북한 등 10개국을 새 집행이사국으로 선출했습니다. 총 34개국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 이사국들의 임기는 3년으로 WHO의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승인하며 활동을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공화당의 칩로이 하원 의원은 지난달 31일 북한의 WHO 집행이사국 선출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WHO에 대한 기금 지원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로이 원신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WHO가 북한을 집행이사국으로 선출한 것을 거론하며 의회가 로이 의원의 WHO에 대한 납세자 자금 지원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WHO 지원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5일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로이 의원의 트위터 발언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는 WHO를 세계보건과 안보 증진에 필수적인 파트너로 보고 있다며 미국의 WHO 기금 지원은 이런 중요한 목표를 촉진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캐나다가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활동을 위해 미국의 비영리단체 CRDF 글로벌에 약 187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지난 2일 VOA의 관련 문의에 이 사업이 캐나다 정부의 무기 위협 감소 프로그램의 일환이라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을 다루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국제 대량 살상무기 비확산 군비 통제와 군축 조치를 지원하는 것이 해당 프로그램의 핵심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CRDF 글로벌은 해당 프로그램의 수임 기관 중 하나로 대량 살상무기 위협 감소를 위해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 시도에 취약한 국가들과 함께 협력하는 단체라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는 이어 북한 문제와 관련해 협상된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동맹국, 파트너들과 협력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강력하게 이행하고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CRDF 글로벌 측은 지난달 30일 보도 자료에서 이번 사업은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확인한 북한의 제재 회피 전술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사이버를 통한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과 관련이 있는 민간 분야를 교육하는 데 기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온 유대교 랍비가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새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북한과 중국 등 독재정권의 종교 박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에브라햄 쿠퍼 위원회 부의장이 새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대교 랍비인 쿠퍼 새 의장은 유대인 인권기구인 사이먼 비젠탈 센터의 부소장으로 활동하며 북한의 종교 박해 문제 등 다양한 국제 인권 문제에 오랫동안 관여해왔습니다. 쿠퍼 의장은 성명에서 새 의장을 맡게 돼 영광이라며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오랫동안 자신이 선택한 종교를 드러내거나 종교를 전혀 믿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침묵시키고 박해하려는 전 세계 사람들의 목소리를 증폭시켜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해 미국 정부가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정책권 고안을 이행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퍼 의장은 6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과 중국 등 독재 정권의 종교 박해 문제를 제기하는 데 노력을 더 기울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재자들은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으며 자신들만이 신이고 감히 다르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은 모두 적으로 간주한다고 비판했습니다.
Cannot accept that there is any other god but them.
쿠퍼 의장은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향후 서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관영의 박물관 또는 동부 워싱턴에서 아시안의 종교 자유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쿠퍼 의장은 또 북한 주민들이 겪는 인권 침해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Korean people suffered enough historically and the North Korean people continue to suffer.
쿠퍼 의장은 북한 주민들이 나치식으로 고통을 받아왔고 계속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이제는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그 고통을 해소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쿠퍼 의장은 향후 북한 정권의 종교 박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좀 더 고민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해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쿠퍼 의장은 워싱턴의 대표적인 북한 관련 시민사회단체인 북한자유연합과 북한인권위원회의 창립 멤버로 현재도 각각 두 단체의 비상임 부의장과 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솔트 의장은 6일 VOA에 쿠퍼 의장은 수십 년 동안 헌신적인 인권 옹호 활동을 해온 인물이라며 그의 의장 선출을 크게 반겼습니다. 숄트 의장은 국제종교자유위원회에서 그의 위치는 종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가장 박해하는 나라에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따라서 북한인권 옹호자들에겐 엄청난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도 그의 선출을 반겼습니다. 이 단체 그레그 스칼레트 사무총장은 쿠퍼 의장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자유에 대해 정말 관심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He's really, really concerned with the human rights and freedom of the people of North Korea.
스칼레트 총장은 과거 북한인권위원회가 쿠퍼 소장의 사이먼 비젠탈 센터와 함께 북한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민들을 초청해 관영의 박물관에서 공동 행사를 열기도 했다며 그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가져다 주는데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쿠퍼 의장과 함께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의 종교 자유 등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미국 의회가 1998년 제정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창설된 연방정부 산하 독립기구로 위원회 의장 임기는 1년입니다. 위원회는 전 세계 종교 자유와 관련된 문제를 조사하고 분석해 이를 기반으로 미국 정부에 정책 제안을 합니다. 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다시 지정할 것을 미 국무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최근 중국으로의 가발 수출을 크게 늘린 가운데 중국 허난성으로 대부분의 수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등의 가발을 수출하는 허난성이 북한산 가발을 수입해 다른 나라로 재수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4월 한 달간 중국 허난성에 수출한 가발과 속눈썹 제품은 이화 1,122만 달러치입니다. 이 기간 중국 전역에 대한 가발과 속눈썹 수출액이 2,268만 달러인 점으로 볼 때 약 절반이 허난성으로 향했다는 의미입니다. 양으로는 약 30톤에 달합니다. 과거 북한에서 생산된 가발은 대부분 접경지역인 랴오닝성이나 지린성으로 수출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허난성은 약 517만 달러어치의 가발을 북한에서 사들이며 처음으로 북한산 가발의 최대 수입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후 3월 한 달을 제외하고 올해 4월까지 줄곧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북한의 대허난성 가발 수출액은 2위인 랴오닝성이나 지린성보다는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많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주춤했던 중국의 북한산 가발 수입이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다시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허난성은 북한산 가발 수출 급증 현상을 주도한 지역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BOE는 4월 북중 무역 세부 자료를 분석해 3월에 이어 4월에도 북한의 최대 대중 수출품이 가발 인조 속눈썹 제품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최근 인모, 즉 사람 머리카락의 대중 수입을 크게 늘리고 있는데 이에 따라 북한이 중국에서 재료를 들여와 완제품으로 되파는 역외가공 형태의 무역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허난성에 판매한 가발 역시 중국 회사가 북한 노동력을 이용해 생산할 제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허난성이 가발을 수입하기보단 수출하는 곳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4월 한 달간 허난성의 가발 수입액은 2,164만 달러인 반면 해외로 수출한 액수는 이보다 약 300배가 많은 62억 달러에 달합니다. 가발의 주요 생산지인 허난성이 굳이 북한산 가발을 사들인 배경은 내수보다는 해외 수출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허난성이 가발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곳은 미국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따라 미국 기업이 의도치 않게 북한산 가발을 수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가발 수출에 특별한 제약을 두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미국과 한국 등 여러 나라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북한산 물품에 대한 수입과 재판매 등을 동자 제재에 의거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메릴랜드대 교수는 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업들은 제품의 출처를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미국 회사 등이 의도치 않게 북한산 가발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Companies are always obligated to know where their materials are coming from. They should find out. Even if it's not North Korea, they should know.
특히 제품이 북한산이 아니더라도 기업들은 중국의 어느 지역에서 물품이 생산됐는지를 알아야 한다며 미국 정부가 구매를 금지한 신장 지역 생산품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그런 규정을 지키는 것이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정보 취합이 쉬워진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며 실제 생산지 추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 등에게 공급망에 대한 충분한 실사를 통해 대북 제재 위반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을 대북 제재 규정의 실효성 위험이 큰 지역으로 분류하고 의도치 않게 북한산 물품을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이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해 실제 벌금을 낸 미국 기업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엘프 코스메틱스 사는 2012년부터 약 5년간 중국 소재 2개의 납품업자로부터 수입한 인조 속눈썹에 북한산 재료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는 2019년 엘프사에 약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최근 유명 암호화폐 지갑에서 도난당한 자금이 북한 해커들이 자금 세탁에 주로 사용하는 믹서 플랫폼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믹서 플랫폼은 북한 라자루스 그룹이 사용해 미국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믹서 블렌더의 변형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중앙형 암호화폐 지갑인 아토믹 월렛에서 탈취된 자금이 북한 해커들이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믹서 플랫폼으로 이동했다고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일립틱이 밝혔습니다. 일립틱은 5일 자체 조사팀이 이런 자금 이동을 추적했다고 블로그와 트위터 등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아토믹 월렛은 약 5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탈중앙형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입니다. 앞서 아토믹 월렛 측은 지난 3일 최소 3,500만 달러 상당의 가산자산이 도난당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탈취된 자금이 가상자산 믹서 플랫폼인 신바드로 이동한 것으로 추적됐다고 일립틱 측이 밝힌 것입니다. 일립틱은 또한 탈취 자금이 옮겨진 믹서 신바드에 대해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탈취 자금 1억 달러 이상을 세탁하는 데 집중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인기 온라인 게임 엑시 인피니트와 미국의 블록체인 회사 하모니가 운영하는 네트워크 호라이즌 브릿지 해킹 사건의 탈취 자금도 포함된다고 일립틱 측은 부연했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엑시 인피니티 호라이즌 브릿지 자금 탈취 사건의 배후로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를 지목했으며 지난 5월에는 해당 암호화폐의 자금 세탁에 활용된 믹서 서비스 블렌더를 제재했습니다. 믹서는 가상화폐를 쪼개고 섞어서 재분배하는 기술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자금 추적과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 가상화폐 거래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일립틱은 아토믹 월렛 탈취 자금이 이동한 믹서 신바드가 미국 제재 대상인 블렌더의 변형 버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아토믹 월렛 탈취 사건과 라자루스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 선박의 유류를 불법 환적한 뒤 이를 은폐하려 시도한 싱가포르인이 자국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불법 환적을 숨기기 위해 선박 운항 일지를 위조하고 운항 내용이 담긴 컴퓨터 장치를 파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 지방법원은 5일 자국 선박인 시탱커 2호가 북한 선박의 유류를 불법 환적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정보를 제공한 싱가포르인 40대 남성 제레미 코렌펑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날 공시한 판결 자료에서 시탱커 2호의 화물 담당관이었던 렌펑 씨가 선박의 공식 항해 일지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고의로 사법 과정을 방해하고 운항 기록이 담긴 컴퓨터 처리 장치를 분해 및 폐기한 두 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과정을 취재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 등에 따르면 렌펑 씨는 시허브 탱커스 회사에서 화물 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동료 직원이자 이번 사건의 공범인 다른 두 명과 짜고 북한 선박에 불법 환적한 기록을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공범 두 명은 싱가포르인 옹초우홍과 베니 탄춘키아스로 이들은 이미 지난 3월 싱가포르 법원에 의해 렌펑과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9개월과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싱가포르 수사당국은 싱가포르에 등록된 유조선인 시탱커 2호가 지난 2018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에 북한 국적 선박인 안산 1호의 유류를 불법적으로 환적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싱가포르 해양항만청이 시어브 탱커 2호 소유회사에 선박 운항 일지와 유류 정보 등을 요청했는데 선박회사 감독관과 화물 담당관이었던 홍 씨와 키아 씨는 렌펑 씨에게 운항 일지 위조 등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렌펑 씨는 선박 운항 기록을 수정하고 선박 활동 정보가 기록되는 컴퓨터 처리 장치를 파괴해 바다에 유기한 뒤 새 컴퓨터 처리 장치를 유조선에 설치해 당국의 수사에 혼선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북한과의 불법 환적과 거래 과정에서 작성된 모든 한글 문서와 영수증도 함께 폐기한 사실도 혐의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서 대북 제재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국가로 꼽히지만 싱가포르 국적의 개인과 기업은 최근 대북 제재 위반 사례에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북한의 지난 2월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5형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 대북 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곳을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특히 제재 대상에 오른 5개 기관 가운데 싱가포르 국적법인 싱가포르 트랜스 아틀랜틱 파트너스와 싱가포르 벨무어 매니지먼트가 포함됐으며 이들 회사는 북한에 불법적으로 유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20년엔 북한에 고급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싱가포르인 림챙위, 홍랭위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고 2021년에는 북한과 사업을 벌이며 미 연방수사국 FBI의 수배 대상이 올랐던 탄위뱅이 싱가포르 법원에서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울러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해 4월 대북 제재를 위반한 싱가포르 기업의 자금 59만 9,930달러에 대한 몰수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도 지난해 10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기고 북한에 유류를 공급한 혐의로 싱가포르 국적자 곽기성과 싱가포르 소재 안파사르 트레이딩, 스완지 포트 서비스 등을 독자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차원의 대응이 거듭 무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동맹 파트너들과 협력해 양자 및 다자간 대북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 주요 은행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닐 와츠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은 4일 VOA에 북한의 도발과 유엔 제재 위반은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중국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와츠 전 위원은 역내 최대 경제대국인 중국은 관할권 내에서 발생하는 노골적인 제재 위반을 외면하면서 유엔 제재 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8년 유엔 대북 제재 결의 통과 이후 중국은 안보리의 추가 제재 결의에 거부권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위성사진과 선박 추적 데이터를 통해 포착된 노골적인 제재 위반에 대한 유엔과 북한 전문가들의 보고서는 물론 제재 위반으로 이익을 얻는 나쁜 행위자들을 식별한 유엔 전문가 패널의 조사 보고서에도 거의 관심을 두지 않음으로써 유엔 대북 제재를 약화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부터 전례 없는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 등 각종 무기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리 추가 제재 결의 등을 추진했지만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거듭 무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일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도 북한의 최근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조치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계속 비호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역내 군사활동 등을 거론하며 책임을 미국에 돌렸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 및 전문가 패널 조정관을 지낸 앨러스테어 모건 전 북한 주재 영국 대사는 2018년 이후 유엔 안보리와 대북 제재 위원회가 제재 불이행 사례와 관련해 추가 제재 대상을 지정하지 않은 건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심지어 제재 지정을 권고한 전문가 패널이 평가하고 보고한 명백한 위반 사항임에도 그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불법 선적에 연루된 선박과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독자적인 조치를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라며 가장 최근의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는 선박의 불법적인 북한 이전 등 계속 심각한 위반이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가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와 함께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다자 제재를 적극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특히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는 북한의 계속되는 제재 결의 위반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처벌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파트너들은 불법 활동과 제재 위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상업기업과 대사관들을 폐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거나 이를 통해 북한을 지원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은 러시아와 중국이 안보리에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례에 대한 증거를 국제사회에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과 러시아 회사들에 대해 독자 혹은 다자 제재를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와츠 전 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건 비록 양자 제재일지라도 불법 상품 및 물자의 불법적인 운송에 연루된 선박과 회사, 그리고 해당 선박의 불법 취득에 관여한 회사를 제재하는 것이라며 이런 선박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최소 입항 금지 조치를 하거나 더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면 추가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억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들과의 양자 제재는 물론 더 나아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넘는 중국 회사 등 해외 기업들의 세컨더리 제재, 즉 3자 제재 부과를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옵니다. 의회에서 대북 제재 관련 입법을 자문했던 조슈아 스탠트 변호사는 의회가 2019년 제정한 이른바 원비어법을 통해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해외 개인이나 기업에 의무적으로 3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한 점을 상기하며 특히 중국 주요 은행에 이런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US and its main allies, the same allies that are already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 그리고 이미 북한 인근 해역에서 선박과 항공기로 밀수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순찰하고 있는 동맹국들이 유엔 제재를 독자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일종의 연합을 구성함으로써 러시아나 중국의 안보리 거부권을 완전히 우회할 수 있다며 이런 연합을 통해 법을 어기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중앙은행들은 실제로 미국보다 중국의 돈 세탁에 대한 제재를 집행하는데 종종 더 적극적이었다며 중국, 러시아가 유엔의 활동을 막는다면 유엔을 우회할 방법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와츠 전 위원은 특히 안보리 추가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의지를 고려할 때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조율된 방식으로 협력해 제재 회피에 연루된 회사와 직원들에게 양자 제재를 가하고 여행 및 무역 금지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회피를 용이하게 하는 나쁜 행위자들을 막아 이런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해 제재 대상에 물자를 공급하거나 그들과 거래하는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즉 3자 제재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제언도 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과 한국은 특히 북한의 해킹 네트워크와 암호화폐를 탈취하고 취약한 은행을 악용하려는 시도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WMD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기 위해 계속 사이버 범죄와 암호화폐 탈취에 의존한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공격적인 사이버 조치나 북한이 불법 행위에 대해 높은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고안된 다른 비밀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앤드류 이어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소장은 안타깝게도 미국의 제재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석자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 부족으로 인한 기존 제재 시행이 문제 중 하나라며 따라서 추가적인 독자 제재 부과도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 회사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는 기업들이 중국과 거래하고 자금 유입을 강화하는 것을 억제할 수도 있지만 미국은 새로운 제재를 추가하기보다는 북한 군사 프로그램의 주요 수입원으로 알려진 국제은행과 암호화폐 탈취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노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하원 정보위원장이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을 것이라는 판단을 공개적으로 밝힌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도 이런 평가에 대체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다만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경우 소형화보다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정확도가 중요한데 북한은 아직 이 부분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미국 하원 정보위원장의 평가와 관련해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6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특히 소형화를 위해 광범위한 실험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유념해야 한다면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We have also to keep in mind that the miniaturization may not require extensive testing as India and Pakistan have demonstrated.
인도와 파키스탄이 1998년 제한적인 실험만으로 소형화 기술을 입증했으며 핵물질 없이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해 소형 핵무기를 설계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도 그렇게 못하리라는 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이어 북한은 2022년과 23년 동안 점점 더 적은 실패 속에 미사일 능력을 입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상태는 불분명하지만 이들 미사일도 진전을 보이는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이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경우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모의 탑재체로 실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일부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엔 그러한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단거리 미사일의 비행과 귀환은 ICBM보다 스트레스가 적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마이크 터너 미국 하원 정보위원장은 4일 미 ABC 방송 시사 프로그램 This Week에 출연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사실로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Well, I think this is what we believe. Right now, North Korea has nuclear weapons capability to hit the United States, to hit New York City itself.
북한은 미국을 타격하고 뉴욕시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 능력을 보유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반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5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수년 동안 북한이 ICBM과 다른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고 성공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US has assessed for years that North Korea is capable of, you know, mounting and successfully delivering nuclear weapons on its
북한이 2016년 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를 이뤘다고 주장한 가운데 일정 수준 진전을 이뤘을 것이라는 관측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2022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에서 대부분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2020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밴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지금까지 공개한 최소형 탄두는 직경이 18인치인 반면에 미국은 6인치 정도의 소형 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며 소형화의 기준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무기 관련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충족하는 수준에만 이르면 될 것이라며 자신들의 정치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탄두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밴디펜 전 수석부차관보는 KN23, KN24, KN25 등 북한이 핵무기 운반 목적으로 개발 중이라고 주장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거론하며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탄두가 이런 모든 다른 운반 체계에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매체 노동신문은 지난 3월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연구소를 방문해 북한이 개발한 전술 핵탄두 화산 31을 시찰했다며 관련 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핵탄두 직경은 40에서 50cm로 추정됐습니다. 북한은 당시 화산 31로 명명된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투발 수단 8 정도 제시했는데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과 KN23 개량형 미사일,
KN-24 미사일, 600mm 초대형 방사포, 핵 장착 무인 수중 공격정, 화살-1과 화살-2 순항미사일,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장은 이런 모든 전술 핵무기 투발 수단의 이용 가능한 소형화에 성공했는지 회의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Yeah, I think it for some tactical systems. I mean, the warhead is going to have a pretty small diameter.
올브라이트 소장은 전반적으로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에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핵무기를 소형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술 무기의 경우 탄두 직경이 매우 작아야 하는데 그 수준에 이르렀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소형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경우 소형화보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더 난제라고 말했습니다. ICBM 플랫폼은 상당히 클 것이기 때문에 ICBM 재진입체 상단이나 내부에 장착할 탄두를 소형화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탄두가 살아남아 목표물에서 폭발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뉴욕을 공격할 수 있다는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미국의 경제와 산업을 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42년 6월 7일 미드웨이 해전이 미국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태평양의 전략 요충지인 미드웨이 섬을 공격하려던 일본 항모 기동부대가 벌떼처럼 기습적으로 달려든 미국 항공기의 공격을 받아 참패를 당한 전투입니다. 흔히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전쟁의 주도권을 가져와 태평양 전쟁의 판도를 바꾼 해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흘 전 일본의 야마모토 해군대장이 7척의 항공모함을 이끌고 하와이 북서쪽에 위치한 미드웨이 섬 미군 비행장을 폭격했습니다. 하지만 비행장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미 일본군의 암호를 해독하고 있던 미군은 함대를 섬 인근에 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숨어있던 미군 전투기가 일본 항모에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일본군 항모 4척과 항공기 300여 대가 파괴됐고 3,5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드웨이 해전의 승리로 태평양 전쟁의 주도권은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979년 6월 7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교황으로서는 처음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찾아 유대인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 유대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에서 입었던 죄수복을 입고 교황을 맞이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수용소 방문은 가톨릭교와 유대교 간의 반목을 끝내기 위한 노력의 하나였습니다. 1978년 폴란드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교황이 된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황이 되기 전 아우슈비츠에서 가까운 크라코우에서 대주교로 사역했습니다. 이후 교황이 된 요한 바오로 2세는 가톨릭과 유대교의 화해를 모색해 바티칸과 이스라엘의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이제까지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찾은 교황은 모두 3명입니다. 1979년 요한 바오로 2세에 이어 2006년 베네딕토 16세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6년 아우슈비츠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변화의 시대, 세상이 불확실하게 다가올 때, 그리고 우리가 듣는 소식이 보이는 현상을 반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실을 추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신뢰를 잃습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 더 나은 내일의 바람을 위해 언론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찾는 진실을 VOA는 전해드립니다. VOA는 세상을 연결하고 진실과 함께합니다. VOA는 여러분에게 세상 그대로를 보여드립니다.